출애굽기 143번 메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해함 11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해함에 네 가지 중요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 중 세 가지는 제사장들과 연관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제사장들과 관련되는 세 가지는 씻겨지는 것, 입혀지는 것, 만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한 가지는 그분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이 드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들은 동물의 생명인 세 가지 항목, 즉 수수 한 마리와 어린 양 두 마리와 식물의 생명인 세 가지 항목, 즉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에 관련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밀가루는 밀에서 나오고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고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옵니다. 속죄제물의 기능.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속죄제물로 드려진 수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죄제의 수소는 속죄, 화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노여움을 달래기 위하여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속죄제를 위한 수소이신 그리스도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속죄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찬에 초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려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당하게 준비된 후 우리와 손님들은 우리의 음식을 평안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물이신 그리스도의 기능을 예시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수소로 예표된 이 속죄 제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상황을 해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우리는 죄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셨을 때 그분은 죄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하나님은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사탄의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온 죄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성분이며 우리의 옛 자아의 성분입니다. 사실상 우리 자신들이 죄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되셨고 하나님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던 십자가로 죄의 육신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약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에 관하여 신약은 죄를 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따르면 침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6절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의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죄는 처리되었습니다. 죄는 정죄받고 지고 간 바 되었습니다. 근절되지 않은 죄.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고 정결케 되었고 그 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 옛 창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옛 창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 안에서, 즉 우리의 육신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관념을 고수하거나 완전히 거룩해졌다는 교리를 고수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이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거룩해지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근절의 관념이나 완전 거룩의 관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약함이나 부족함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절과 완전 거룩의 관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더 심한 죄에 빠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옛 피조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과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옛창조물, 즉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예표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언급된 7일은 전시간,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생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변화와 구속을 체험할 때까지 속죄제물을 계속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상황을 해결하는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정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그러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 출애굽기 29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음식은 두 마리의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의 소재와 포도주의 전제입니다. 아침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소재와 전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고 저녁에 다른 어린 양 한 마리도 소재와 전제와 함께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이제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어린 양들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함. 어린 양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순종을 최고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순종은 의의 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의 한 행동은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온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온순하다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압박의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온순함은 어린 양의 특성입니다. 어린 양은 개나 고양이처럼 저항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고 온순하셨음을 계시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간증. 출애굽기 29장의 그림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생활을 통해서 매일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린 양들과 밀가루와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수소에 쓴 그리스도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드리는 실행을 할수록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분은 더 큰 소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속죄제물을 위한 수소로서 더욱더 자랄 것입니다.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이렇게 더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목장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교회 집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것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드리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마치 무대에 선 연극배우의 연기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집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씻음의 일종입니다. 이 방법으로 씻는다면 우리는 그날 그리스도를 계속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동물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길러야 하며 밀이시고 감람나무이시고 포도나무이신 그분을 자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를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그분을 살아내므로써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드린 후에 우리의 영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그분을 취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삶. 적어도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아침에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취했을 때마다 즉시로 정결케 되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됨을 느꼈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질적인 면에서 어린 양이신 그분으로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그분을 우리 안에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순종하는 생명,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신 이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순종하시는 생명을 사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물 쓴 그리스도를 드리는 실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상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인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면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물을 위한 수소이시고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우리가 살아내는 어린 양이시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문제들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를 범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건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 자매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불순종했다 합시다. 백화점으로 갈 때 그녀는 거스른 것이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속건 제물을 취하는 대신 그녀는 단지 그녀의 상황에 주님의 피를 적용하려고 애쓰고 그분의 정결함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자매가 매일 그녀의 속죄제물을 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면 그녀의 체험은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녀는 순종하고 굴복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기름. 우리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르려 한다면 먼저 속죄제물이 쓴 그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속죄제를 위한 수소에 쓴 그리스도를 기를 때 우리는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신 그분도 기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죄제물이 쓴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한 14만 4천에 대한 기술로 계시록 14장 4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린 양이신 그분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양떼이신 그리스도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가 한 분 이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분이지만 우리의 체험 가운데에는 많은 방면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적으로 양떼이신 그리스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같은 문제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는 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합당한 영적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로 교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종종 체험을 말하는 믿는 이들을 반대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앤드류 머레이가 교리보다 체험을 더 강조한다 하여 그를 비판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관한 그의 책들은 추구하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걸작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는 그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권할 뿐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기를 권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저서들 위에 그리스도의 영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 주는 그 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머레이는 성경학자들, 특히 형제 위에 어떤 이들로부터 정죄받아 왔습니다. 게다가 제스 펜 루이스도 이와 같은 성경 교사들로부터 심하게 비판받아 왔습니다. 수년 전에 중국의 한 서점은 니 형제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저서를 제외한 그의 다른 모든 저서들을 판매했습니다. 이 서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의 한 장이 영적 전쟁에 관한 펜 루이스 여사의 저술을 번역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을 부정한 책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그녀의 저술의 일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시 펜 루이스의 저술들에서 도움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그녀를 이단으로 몰아세웠고 심지어는 그녀를 마녀라고 심판했습니다. 양떼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나의 부담은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체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우리가 양떼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들의 양떼나 소떼 중 처음 난 것을 시온산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 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한 분이심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방면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시기 위한 제물들. 우리는 속죄제를 위한 수소에 쓴 그리스도와 번제를 위한 어린 양들이 쓴 그리스도를 기르는 법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어린 양은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인 번제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드시도록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화해를 위하여 드려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드시기 위한 음식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학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의 의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따르면 어떤 제물들은 속죄,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분명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수소는 속죄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즉, 그것은 화해를 위하여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들은 하나님이 드시도록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애굽기 29장은 어린 양들에 관한 한 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피는 구속과 화해와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번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음식을 드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불로서 드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준비한 음식을 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소멸하는 불로서 그것을 드실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불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죄제물인 수소에 쓴 그리스도와 번제물이 쓴 어린 양들이 쓴 그리스도를 기르는 법을 압니다. 어린 양 전체가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어린 양의 어떤 부분도 제사장들이나 바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음식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속죄제물을 쓴 그리스도를 드리기를 계속 실행한다면 우리는 어린 양이 쓴 그리스도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고 사람 앞에서 온순하셨던 그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많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